어제가 5월 5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싱코 데 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원래는 1862년 5월 5일에 멕시코 군대가 프랑스 제국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것을 승리한 것을 이렇게 기리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멕시칸 아메리칸 컬처를 또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날로 이제 또 지키고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 됨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상반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거고요. 하나는 긍정적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여기서는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버려야 할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안 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근에 한번 살펴보기도 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 단어에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좀두 가지 다른 단어가 있죠. 잘 아시는 childish라는 단어와 또 childlike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childish,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뭐, 유치하다, 미성숙하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childlike,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좀 긍정적인 의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어린이의 면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모습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어린이의 모습과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뎁 로렌스라고 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쓴 글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의 원칙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면 이겁니다.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If I like it, it's mine. 내가 좋아하면 그건 내 거다. If it's in my hand, it's mine. 내 손에 있으면 내 거다. If I can take it from you, it's mine. 내가 너에게서 뺏을 수 있으면 그것도 내 거다. If I had it a little while ago, it's mine. 내가 좀 전에 가지고 있었으면 그것도 내 거다. If it's mine, it must never appear to be yours in any way. 그게 만약에 내 거라면 너 것처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If I'm doing or building something, all the pieces are mine. 내가 뭔가를 가지고 놀고 있다면 모든 피스는, 모든 부품은 다내 거다. If it looks just like mine, it's mine. 내 거랑 똑같이 보이는 거라면 그것도 다내 거다. 그래서 이제 막 똑같은 책가방을 가지고 있거나 똑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막내 거라고 하죠, 아이들은. If I saw it first, it's mine. 내가 먼저 봤으면 내 거. If you are playing with something and you put it down, it automatically becomes mine. 네가 좀 가지고 놀다가 내려놓기만 한다면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되는 거다. And if it's broken, it's yours. 하지만 이제 고장이 나면 그건 네 거다.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모습이고 귀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미숙한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어떤 미성숙함에서 벗어나서 성숙하고 성장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어린아이다움의 긍정적인 면도 있죠. 이제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동심과 믿음이 비슷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도 또잘 믿잖아요. 동심을 이제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동심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제 기억으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는 어른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정말로 다리에 털 나면 죽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어른이 되는 게 싫고 그냥 마냥 어린아이로만 남아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동심에 대한 그런 마음들,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동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제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지나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현실과 타협하게 될 때 동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내가 처해 있는 한계를 내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동심을 잃어버리고 또 다를 수 있다는 것, 다름을 내가 두려워할 때 동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될 때 그때도 동심을 잃어버립니다. 아이들은 뭐 상상력이 막 풍성하잖아요. 저는 뭐 침대에 누우면은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눕기만 하면은 막 별 생각이 다 나고 막 상상의 나라가 펼쳐지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전혀 안 그렇죠. 예. 머리가 닿기도 전에 벌써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아이들의 그 세상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들에게는 더 큰 세계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있는 것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상력이나 또 소망의 미래를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귀에 들리는 것보다 손에 만져지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분명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동심이랑 좀 비슷하죠. 세상은 현실적이 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른스러움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저 현실 너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순전하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지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진정한 성숙함이다 이렇게 칭하십니다. 아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제가 어디 보니까 이런 또 글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 해가지고 You can be anything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아이들이 다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꿈이 소원이 이제 그런 슈퍼히어로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몇 살 때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랫동안 저는 제가 슈퍼히어로라고 믿고 있었어요. 다만 능력이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뭔가 지금 아직 내재되어 있지만 때가 되면은 뭔가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졌습니다. 어린아이치고 시시한 꿈을 가지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 의미 있고 또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꿈꾸고 되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망들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If you wait until you are really sure, you'll never take off your training wheels. 내가 이제 확실하다, 안전하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결코 자전거에서 그 보조 바퀴를 떼어내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것. 이걸 떼어내야 두 발로 이제 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모험하기를 원하고 트라이 해보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용기를 가집니다. If you are going to fight, use pillow.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싸워야 한다면 베개를 사용해라. 왜? 그렇게 베개 싸움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도 하고 웃게 된다는 거죠. 다툼이나 갈등과 화해. 아이들은 막 갈등 있는 관계를 그렇게 오랫동안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누가 옳으냐, righteous보다 행복한 것을 더 선택을 하죠. They choose happiness over righteousnes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 little kiss can make a big difference. 작은 키스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좀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오히려 어린이 같아서 오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어른 흉내 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겠다.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인생을 건사하고 책임져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일곱 교회를 교회사의 역사적인 순서대로 배열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번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거죠. 미지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뜨거운 그런 신앙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또 좀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좀 차갑고 냉철한 어떤 지성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지성에 대해서 또 많이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근데 중간은 되지 말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차라리 아예 신앙에 무식하리만큼 열심히 있든지 아니면은 아주 냉철한 그런 기독교 지성이라도 가지라 뭐 이런 뜻이겠습니까? 둘 다 가지면 안 됩니까? 냉철한 그런 지성과 뜨거운 가슴과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까? 만약에 그 두 가지를 가지면 그게 섞여가지고 미지근한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다시 한번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예 차든지 아니면 아예 뜨겁든지 한 거라는 거죠.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해버리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몸에 들어오는 독소나 해로운 성분을 몸에서 그냥 그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이 자동적으로 작동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배출하고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임신한 가운데 있으면은 뭐 입도도하고 또 그때 좀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음식이나 냄새나 이런 게 있으면은 되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보면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고기가 땡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그냥 채소가 땡기기도 하고 뭐 그러면 아들이고 그러면 딸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몸이 그 당시 그 순간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또 해로운 것들을 또 이렇게 거부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지근한 상태는 뭐야 마셔보니까 미지근하잖아. 아니 난 미지근한 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뱉어버려야지. 이래서 뱉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토해내게 되는 독소와 같은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 정도는 눈 감아줘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립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이 미지근한 상태라고 하는 거를 lukewarm이라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room temperatur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온이라는 거죠. 그게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을 담고 있는 컵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미지근해지죠. 다시 말해 가지고 이게 그냥 뜨거운 물에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온도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즉 상온, 룸 템퍼처로 맞추어지는 거죠. 변해지는 겁니다. 이게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주변의 온도가 굉장히 춥다면 뜨거운 물컵을 놔둬도 차가워지죠. 왜? 그게 룸 템퍼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변의 온도로 맞추어지는 것, 변화되는 것을 미지근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보다 주변의 영향을 내가 받아들여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른이 된다는 것의 부정적인 의미에는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아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뭐가? 주변과 세상과. 너 돈이 없어? 너 그럼 불안해해야 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세상의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너 똑같이 불안해하는 거죠. 인정 못 받으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너는 외롭게 그렇게 혼자 살아가게 될 거야.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아, 성경 말씀은 머리로 동의하면 돼.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머리로 동의하고 입으로 아멘 하면 돼. 실제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그러면 너만 바보 소리를 들을 거야. 너만 나고 될 거야. 너만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이라 비웃음 받게 될 거야. 이게 이제 룸 템퍼처입니다. 거기에 내가 동의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내가 미지근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생각해보면은 저는 이게 소원들이 있었는데 소박한 소원들이었어요. 아, 비버리 힐스에다가 저택을 지어야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저기 팔로스 버디스에 바다 내다보이는 100만 불, 200만 불짜리 집에 내가 살아야지. 그런 소원들 없었어요. 어떤 소원들이 있었냐면은, 아, 크레딧카드 하나 가져보고 싶다. 이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아, 미국 처음 와서 크레딧이 없으니까. 근데 처음에 크레딧카드 가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혹은 새 차 한번 타보는 거. 내가 원하는 차를 내가 한번 직접 골라서 사서 타고 다니는 거. 이건 이제 저한테 좀 굉장히 좀 큰 소원이긴 했죠. 그리고 좀 더 큰 소원을 가진다면 그 차를 이렇게 세워둘 수 있는 드라이브웨이가 있는 집에 한번 살아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참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주일 중에 정해진 때가 되면은 쓰레기통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길가에 세워놓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지금은 그 귀찮아가지고, 예, 서로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런 이제 일이 됐지만, 아, 그때는 나도 한번 이렇게 쭉 끌고 나와가지고 아파트에 살면서 막 덤스터에다 갖다 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예, 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또 그때 또 원했던 게, 스테이크 하우스에 내가 원할 때 한번 가서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해봤고 혹은 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일 수 있지만,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더 횡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에어컨도 없는 푹푹 찌는 더운 날, 그 아파트에 막 문을 다 열어놓고 창문 열고 선풍기 틀어도 막 더워가지고 헥헥거리면서 우리 피서하러 가자 하면서 이제 쇼핑몰 가가지고 거기 이리저리 또 살 돈은 없어가지고 구경만 하면서 애들 유모차 밀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던 그때가 훨씬 더 그립습니다. 결혼하는 게,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게, 혹은 내가 바라는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게, 영주권을 받는 게, 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뭐 정말 아무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게, 혹은 돈 걱정 안 하고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목표였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이루고 보니까 그거 했다고 그렇게 행복해지는 것 같진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아직 정직한 사람입니다. 아직 굳어지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 미지근해지지는 않은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는 부자라고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참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을 보고는 뭐 이렇게 판단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왜 그 고쳤냐, 왜 안식일에 했냐 뭐 이렇게 하지만, 너네들의 문제는 스스로 본다고 하는 게 문제다. 차라리 맹인이었으면은 너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텐데 오히려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맹인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맹인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고 해결받고 치유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많은 게, 죄가 큰 게 하나님께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 저 아주 악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경중을 따질 뿐이죠. 지금 미국 교회 혹은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장처럼 6절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없었지만 베드로와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은 지금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없던 은과 금이 있는 현실이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의 비극입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안 계셔도 교회는 얼마든지 운영될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얼마든지 화려하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미지근한 상태가 됩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지근한 상태 혹은 룸 템퍼처로 되는 이유는 그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것이라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뜨거운 것이라면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소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처럼 계속해서 빛을 내고 열을 내는 그 소스가 되면은 주변의 우주가 아무리 차갑더라도 뭐 그게 영향 안 받죠. 오히려 그 빛이, 그 열이 우주를 뚫고 전달됩니다. 지구까지도 전달이 되죠. 근데 우리는 소스가 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소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불 위에 계속해서 놓여 있으면은 계속 물이 끓죠. 근데 불을 딱 꺼버리면은 룸 템퍼처로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왜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가 되냐는 것은 우리가 소스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뜨겁냐 참냐, 이 뜨거운 게 무엇을 의미하냐, 차가운 게 무엇을, 이걸 따지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소스에 얼마나 붙어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봐요. 딱 붙어가지고 부모님께 엄마 아빠 딱 붙어가지고 엄마만 있으면 아빠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아빠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떻든, 엄마가 세상 속에서 외모가 어느 정도로 판단받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집이 얼마나 뭐 돈이 많고 적고, 아이들도 세속화되고 어른처럼 돼가다 보니까 제가 몇 평에 살고 쟤네 차는 뭐고 다 따지는 거지, 원래 어린아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마 아빠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좀 미숙해도 도움받을 수 있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은 세상 당당한 겁니다. 아이고 저 우리 아빠 저 지금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른다는데 저 이 팍팍한 저 월급 가지고 우리 다섯 식구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하나 하고 밤에 막 밤잠 못 자고 막 소리가 막 고민하고 있고 이러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걔 아이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냥 내 멋대로 막 그릇 행했는데 고난당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히려 고난당한 게 나한테 더 유익이었다. 그냥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방귀 끼는 게 아닙니다. 아첨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게 나한테 유익이었다. 왜? 그래서 내가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과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다 무슨 말입니까? 소스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고 그 하나님에게서 흰 옷을 얻고 그 하나님에게서 안약을 얻어서 보게 하고 수치를 가리게 하고 부욕게 되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고 있대요. 누구의 문? 불신자의 문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그 교회 성도들의 문, 소위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문을 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먹고 마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 일상의 모든 순간, 나에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모든 삶의 어젠다 가운데, 이슈 가운데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라라고 하는 초대이고요.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높이시고 범사에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너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시고 우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원수들 앞에서도 내가 상을 차리고 너의 지위와 위치를 내가 높이고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축복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So be earnest and repent. 정말 진심을 가지고 전심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그리고 지금 너의 길에서 돌이켜라. 너의 삶에서 돌이켜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거가 정답이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어떤 무명의 크리스찬이 쓴 글이 있습니다. You call me라고 하는 그런 글 혹은 신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call me master and obey me not. 주님이라 부르면서 순종하지는 않는구나. You call me light and see me not. 넌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 보지는 않는구나. You call me way and follow me not.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따르지는 않는구나. You call me life and desire me not. 내가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너는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You call me wise and acknowledge me not. 내가 지혜라고 하면서도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You call me fair and love me not. 나를 공정하다 공평하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구나. You call me rich and ask me not. 부하다 하면서도 너는 나에게 구하지 않는구나. You call me eternal and seek me not. 나를 영원하다 하면서도 너희는 나를 추구하지 않는구나, 찾지 않는구나. You call me gracious and trust me not. 은혜롭다 자유롭다 하지만 신뢰하지 않는구나. You call me noble and serve me not. 고상하다 하면서도 섬기지는 않는구나. You call me mighty and honor me not. 능력 있다 권능 있다 하지만 정작 섬기지는 않구나. You call me just and fear me not. 공의롭다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If I condemn you, blame me not. 내가 너를 정죄하더라도 판단하더라도 나를 비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남북 간 평화협력의 그 무드와 어쩌면은 이제 상상으로만 그려보던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전례 없이 확 다가온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시대적인 책임과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오랜 역사 가운데 하필이면 이때에 또 수많은 민족과 국민들 가운데 한민족으로 한국인으로 지금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뜻과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왜 통일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 목사님 지금 지구상에서 분단된 유일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통일이 되어야죠. 아, 물론 그거야 우리 뭐 국민들 대다수가 느끼는 감정이고 또 가지는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왜 중요합니까? 통일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목사님, 하나님 저기 화해시키고 화목되게 되고 하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자 뜻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죠. 그걸 그렇게 잘하는 우리는 왜 먼저 화목하고 하나되는 일에는 그렇게 무관심하고 소홀하고 무감각합니까?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인종 간에 화목하고 하나되는 일에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갑니까? 크리스찬 간에도 혹은 한 교회 성도 간에도 화목하지 못하고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의지도 없는데 왜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까? 목사님, 통일이 되면 우리 한국이 이 세계 속에서 더 경쟁력이 있고 더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죠. 아니 그게 왜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같은 민족이 떨어져 있다가 같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또 그거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행복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잠깐 있다가 가는 이 땅에서 이 아주 짧고 유한한 시간 속에서의 행복, 내가 편하고 좋기만 하면 다 되는 이기적인 행복만을 생각하고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 또 영원한 행복을 계획하시고 또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남한이 북한보다 40배 더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럼 남한은 그만큼 더 행복한 나라입니까? 하나님 마음 보시기에 그만큼 더 흡족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이 관영해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더 편안하고 유익한 삶을 위해서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만몬신이 훨씬 더 강하고 더 중요한 신이 되어버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 흡족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도 똑같이 미지근해져가지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입에서 저절로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과 금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등한시하는 교회라면 어떻습니까? 이게 행복한 교회입니까? 이게 합당한 나라겠습니까? 목사님, 북한에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있지 않습니까? 지하교회 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만약 통일이 된다면 더 큰 이득을 보는 것은 저는 한국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목숨까지도 내거는 순교적인 신앙, 또 순전하고 순결한 신앙이 오히려 내가 부유하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벌거벗고 보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일깨우는 채찍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아, 그런 걸 보자면 핍박받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유익 아닙니까? 유익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평화의 무드와 통일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 또 저러다가 또 속으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또 저렇게 공산화되면 어떡하지? 목사님, 우리가 또 속아가지고 한반도가 또 빨갛게 변하면 어떡합니까? 혹은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할 수 있죠. 제가 묻겠습니다.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목사님은 빨갛게 되는 것도 괜찮은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적화통일돼가지고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것. 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문제입니까, 그게? 내가 오히려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목숨 걸고 하나님 믿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건 나한테 더 유익한 거 아닙니까? 아, 잠깐 살다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은, 아, 그러면은 싫죠. 원치 않죠. 근데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행복이 더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아, 고난당함이 유익이라며요. 차라리 우리나라가 못 살아가지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군데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 유익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하면서 계속 고통만을 주시는 변태적인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미지근함을 입에 품고 억지로 참으시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이념이나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잘 사는 것이나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뜻이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사랑보다 더 앞서거나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사회적인 또 민족적인 책임은 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의 착각이고 문제였습니다.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리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이거라는 거죠. 소스이신 하나님께 항상 붙어서 그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늘 살아있어서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그 주변의 온도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목표라는 거죠. 이것이 1년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또 품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책임이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것이, 민족이 다시 하나 되는 것, 더 잘 살게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분단된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거라든지, 지하교회 핍박받고 있는 교인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든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노인받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 소스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헌신과 사랑과 기도와 믿음보다 앞설 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은 다 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너무 큰 잘못이라는 거죠. 소스에 붙어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변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에이전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신, 우리 민족을 향하신, 우리 각각 개인을 향하신 부르심과 그 사명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있는 곳곳에서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존재들이 되어갈 겁니다. 큰 세력은 없다 해도, 가진 은과 금은 없다 해도, 드높여진 명성은 없다 할지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스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께 붙어있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문을 열고, 하나님 내가 모셔드립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내 일상의 모든 순간까지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우리를 높이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통로와 도구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는 너의 큰 사랑.